고대 로마를 보면은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는가가 바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신분에 이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에는 당시에 자유인 한 사람당 노예가 2.8명이 있었다고 하고, 또 고대 그리스에서도 자유인 한 사람당 노예는 3.7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보다는 노예들이 3배, 4배 가까이 많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집안일, 농사, 또 수공업 모든 일에 중노동을 했지만은 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노예들을 혹사시키거나 혹은 죽이거나 심한 고문을 하거나 팔아먹거나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인데 그들의 생명은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주인의 하나의 재산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플라미니우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중에서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예를 잡아다가 현장에서 앞에서 죽였다고도 합니다. 플리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드러운 그 칠성 장어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노예를 잡아서 토막을 내어서 장어의 먹잇감으로 죽이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이렇게 노예가 병이 들면은 저 외딴 섬에다가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종들은 자신의 종인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예 얼굴에다가 불도장을 찍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유대 나라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도 어떤 신분의 차이, 계급 이런 것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이 주석가 가운데서 렌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9가지 계급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9가지 계급 중에서 상위 5개하고 하위 4개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위 5개 계급은 통치자 계급, 지배 계층의 계급,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상인, 사제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이 통치자와 지배 계급은요, 그 당시 인구로 말하면 한 1%밖에 안 되는데 당시 전체 나라 수입의 절반을 이들이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신하 계급은 인구의 5%인데요, 서기관들이나 또 관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제 계급은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죠. 제사장 1명, 사제장 34명, 그리고 사제 7,200명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위 계급의 네 계급은 농민 계급과 장인 계급, 그리고 천민과 소모 계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역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생활의 필수품까지도 그들은 상위 계급의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특히 천민 계급인 이 짐꾼이나 광부나 인력거를 끄는 이런 사람들, 또 소모 계급으로 들어가는 잡범이나 불량배들 혹은 거지나 떠돌이 농사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위, 정말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이 브라만, 이 사제나 학자들, 학자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또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무사들, 바이샤, 상인들, 농민들, 장인 그룹, 그리고 수드라가 있습니다. 밑에 노동자들입니다. 물론 달리트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카스트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물론 1947년에 인도에서 이러한 계급 제도를 없앴지만은, 그러나 그 문화라는 것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중에 많은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계급 사회 속에서 로마나 그리스나 그 예수님 당시에 이런 풍토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로 와서 교회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도 어느 중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차별 대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우리 현대식으로 풀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팔에 번쩍번쩍거리는 다이아 반지 7캐럿짜리를 끼고 왔어요. 이게 이제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쯤 간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돈이죠. 그 7캐럿짜리를 끼고 왔어요. 근데 옷을 봤더니 아주 명품 옷을 입고 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왔는데 아주 요즘 잘 나가는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크리스찬 디올 이런 좋은 거. 그 찾아보니까 그 헐메스의 비싼 거는 9만 8천 불 하더라고요. 10만 불 하는 가방이에요. 저는 뭐 그런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3만 5천 불짜리, 9만 8천 불, 10만 불짜리 가방을 들고 왔어요. 다이아 반지 7캐럿짜리를 끼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은 돈이 많은 부자구나. 그래서 아주 어서 오세요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면은 그냥 오는 둥 마는 둥 오든 가든. 한국에 제 처제가 은행을 다니는데요. 한 분은 전에 그러더라고요. 직원들한테 그 명품 가방을 식별하는 교육을 한답니다. 한 분씩.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까 어떤 손님이 왔는데요.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 직원이 그 가방이 명품인 줄 모르고 아이고 가방 이쁘네요. 혹시 우리 은행에서 준 사은품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큰 손인데 그 은행에 돈을 많이 넣었다 뺐다는 사람인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방 들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 가방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루이비통이고 이거는 뭐고 이건 얼마부짜리고 다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뭐 저는 뭐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그 가방이 어떤 건 잘 몰라요. 한 번도 뭐 저희 집사람이 여보 뭐 루이비통 하나 사주세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뭐 가방을 몰라요. 모르는데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아빠 오늘 환자 한 사람이 왔는데요 가방 그 헐메스 3만 5천 불짜리 들고 왔어요. 그래요. 그 병원이 이제 UCLA 병원이라고 그 베버리힐스 주변에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어떤 뭐 싼 집을 제가 보니까 200만 불이 싼 집이고 뭐 700만 불, 1000만 불, 1500만 불 막 그런 집들이 절비한 동네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도 막 가방 총 들고 온다는 거죠. 아무튼 유대인 회당에서도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좌석을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걸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 교회 가서 봤더니 앞에 성가대서 말고 옆으로 자리를 이렇게 놨어요. 그 누가 앉는가 봤더니 장로님들이 앉으시더라고요. 이 장로님들이 와서 거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저기 따로 안 나왔는지 그런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 한국 교회도 이런 자리 어떤 이런 배석이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옛날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왕이 앉는 자리는 따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또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나비 넥타이 하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점잖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교회를 들어가기가 참 쭈뼛쭈뼛한 거예요. 왕이 앉아있죠. 아주 드레스 우아하게 입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죠. 그냥 보통 옷을 입고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옛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들이 부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오는데 이 교회 사이즈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좌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늦게 가면 차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 좋은 자리를 이미 1년 동안 교회에다가 세를 낸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 붙여놓고 이 자리는 1년 동안 누구 자리. 링컨 대통령도 그랬다고 해요. 워싱턴 DC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가는데 이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늦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을 수가 없으니까 1년 동안 그 교회 이렇게 앞자리를 좌석을 세를 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주 작은 차를 몰고 혹은 막 찌그러진 차를 몰고 교회를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절에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그러니까 아마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그냥 거기 뭐 파킹라트 있든지 가든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은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건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뭐 없었습니다만은 아이고 양반 출신, 아이고 저 사람은 상놈 출신, 또 저 사람은 중인, 천민 이런 거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었죠. 사실은 서울의 어느 교회는 뭐 역사적인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 백정하시는 분이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참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서 그분을 장로로 피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 나갈까요? 양반 사람들, 양반 장로님, 양반 교인들이 아유 백정이 어떻게 장로인 교회를 내가 나가. 그래서 막 교회를 이동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차별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얼마나 교인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 교인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또 심지어 어느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이 모이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교회를 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석재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요. 중산층 대형교회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자, 그 논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냐, 그리고 얼마나 그 교회 교인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가, 그걸 보면서 교회를 선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를 정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아니면 그 교회 교단의 어떤 교리 닥터린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또 얼마나 집에서 가까운가를 생각해보고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수준 높은 지식인들이 모이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능력한 사람들이 모이는가, 이거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자기가 감으로서 자기 체면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그 교회는 뭐 국회의원이 몇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느 재벌이 교회를 나오고 아니면 유명한 무슨 뭐 연예인이 나오고 아니면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치 자기도 그런 신분이 된 것처럼 그런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수학 박사인 한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정년 은퇴하신 오성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그 소설 가운데 제1교회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나오는 이 제1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아주 교양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 스카이 대학을 나온 그리고 뭐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재정도 풍성하고 또 얼마나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잘 지어놨겠습니까? 시설도 물론 좋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주일에는 한쪽 팔이 없고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 한 분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안내하는 집사님이 그 거지를 보고 밖으로 저 내보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옥신각신 하는데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지를 보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아니 예배드리러 오는데 어디서 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모양이 이런데 내가 집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물어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갔으면 좋겠다는 눈치를 주면서 목사님이 그러면 누구 소개로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아, 그 누구 소개는요 길거리 다니다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내하던 집사님이 목사님을 보면서 아유 이 사람요 교회 헌금 훔치려고 온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돈 몇 푼 지어서 보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그러지 마시고 오셨으니까 안으로 들어보내시라고. 그래서 그 거지가 엘리트들이 모인 그 가운데 거지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아무도 안 앉죠. 혼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서 누구에게나 같은 인사를 하잖아요. 아이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아유 정말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일날 우리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요 그 다음 주일에 정말로 이분이 친구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엘리트들이 모인 그 아주 우아한 교회에 이 거짓대들이 자꾸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당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자꾸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모든 거지들에게 돈을 100불씩 구제비로 주고 다음부터 교회 못 나오게 하자. 그래서 못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지 한 아이가 교회로 달려와서 아저씨, 목사님, 목사님, 우리 아저씨가 우리 목사님 꼭 좀 빨리 오시래요. 아마 위독한 모양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갔더니 그 아이를 따라갔더니 다리 밑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교회 왔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목사님을 보더니만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손에 봤더니 100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아주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양 있는 교회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제1교회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교회 안에는 학력이나 외모나 재력이나 지위나 혹은 그 무엇으로 차별 대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 대우를 하든지 아니면 차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선생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왔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그런 걸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볼품이 없든 나이가 많든 지위가 없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한 레벨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외모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몇 가지 이유를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신분이었다 하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까?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시면서 전혀 차별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하층민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사회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부정하다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 문둥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돌을 들고 가늠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지만 그 가늠한 여인까지도,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도, 가난하고 헐벗은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외부적인 걸 가지고 차별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그 어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간절하게 그들에게 호소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한 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못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차별 없이 대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환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차별은 사랑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경외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아니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려라.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판단하면 이건 바로 율법에 저촉된다, 범죄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 2천만 부 이상 팔린 카네기의 처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추려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understand라는 말, 이해한다는 말, 그 사람 밑에 선다는 뜻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런 태도가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는 첫 번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손님을 청해서 식사를, 저녁 식사를 하면서요, 그 주인 엄마가 6살짜리 딸에게, 야, 오늘 네가 한번 식사 기도 한번 해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이고 나는 엄마 나 기도할 줄 모르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그냥 기도 어려운 거 아니야,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랬더니요, 이 딸아이가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는 왜 자꾸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제발 좀 이런 손님들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을 하더라도 귀찮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죠. 두 번째로 자꾸 다투려고 하지 말고 비판, 불평, 비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꾸 싸우고요, 비판하고 비난하면은 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는 들이 C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criticize, 아주 비판하고 비평하는 거. 두 번째로 condemn,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 세 번째로는 complain, 불평하는 거. 이 들이 C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당신이 옳더라도 어쩌면 당신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자기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을 갔어요. 받을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타기 전에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대합실에서 기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모르는 남자가 옆에 와서 앉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남자가 옆에 둔 과자 봉지를 뜯어요. 깜짝 놀랐죠. 왜 남의 가재봉지를 뜯는가? 그런데 그 남자가 뜯어가지고 입에 넣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이고 내 건데? 그래서 자기도 거기다가 손을 넣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남자가 아이고 자기 거 아닌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도 먹고 그 남자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네. 남의 가정지를 왜 뜯어가지고 자기가 먹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먹다 보니까 딱 한 개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걸 주워가지고는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집사님 하나 주고 자기 입으로 쏙 넣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생거지 같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기분 나빠가지고 마침 기차가 오길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기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가방을 열고 휴지를 꺼내려고 가방을 툭 열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가방 안에 자기가 샀던 과자봉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과자봉지는 지금 누구 거예요? 그 아저씨 거예요. 근데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먹고 속으로는 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뻔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나는 틀림이 없어 나는 정말 옳아 그러나 지나고 보면 나도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만 옳다 나는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잘못이 없어 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틀리지 않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봤더니 틀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항상 웃으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둬라. 여러분 만날 인상 쓰는 사람하고는 친구 되기 별로 안 좋죠. 스마일하고 생글생글 웃으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름을 불러줘요. 기억해줘요. 그러면 아주 더 친숙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대인관계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합니다.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 그런 사람은 어때요? 심판 면할 것이고 이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외모로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분은 귀한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